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영의 눈을 들어서 이 증인들을 보시기를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달력들을 보면 11월 1일에 All Saints Day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만성절, 모든 성인들, 성자들의 축일이라는 말입니다. 중세 영어로 All Saints Day는 All Hallows였습니다. 그게 중세 영어입니다. 그 전날, 곧 10월 31일은 All Hallows Even이었습니다. 현대 영어로는 All Saints Day Eve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줄여서 All Hallows Even을 줄여서 Halloween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Halloween은 모든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 전날 밤을 의미하는데 오늘날은 온갖 귀신들의 축제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 캐드릭 교회는 11월 1일을 만성절로 지키며 캐드릭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성인들, 사도들, 순교자들을 기념합니다. 동방 정교회도 만성절을 지켜왔고 신교 교단 가운데는 영국 성공회가 처음부터 줄곧 만성절을 지켜왔습니다. 지금은 감리교와 복음주의 루터란 교회도 11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만성절로 지킵니다. 그러나 대부분 개신교 교단은 만성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Saints, 성자라는 말은 캐톨릭 교회를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Saint 아무개 Church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 성자들의 상이 즐비한 교회들은 한결같이 캐톨릭 교회거나 아니면 캐톨릭에 가까운 교회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부분 개신교 교단들은 10계명의 제2계명을 대단히 중시합니다. 심각하게 여깁니다. 성모 마리아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듯이 성자 상 앞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여깁니다. 아무리 어떤 말로 설명을 하더라도 우상 숭배의 위험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개신교인들은 특별히 개혁주의 교단 교인들은 세인트란 단어를 들으면 불편해합니다. 그것은 로마 캐도릭이나 영국 성공회나 미국 이피스코플 처치나 아니면 루터론 교회에나 속하는 것이지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가? 세인트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거부감을 주는 것이 마땅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은 특별히 서신서는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을 시종일관하게 Saints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Saints로 부름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말로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고린도후서 1장 1절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세인츠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 1장 1절을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세인츠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세인츠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골로새서 1장 1절을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세인츠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신약을 보면 계속해서 너희는 세인츠다, 세인츠다, 세인츠다 얘기를 합니다. 세인츠라는 표현은 대단히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것은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1차적인 정체성은 거룩한 자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캐톨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유명한 세인츠와 일반 세인츠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자가 우리들에게는 많은 성도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캐톨릭 교회의 이분법 해석을 비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어떤 말씀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되고 어떤 말씀은 그 가운데 특별히 헌신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 하는 해석 믿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특별히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성자 세인트가 있고 평범한 성도 세인트가 있다는 것 믿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캐톨릭이 도입해서 이제는 개신교 일부 교단까지 퍼진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계층 구분도 믿지 않습니다. Clergy라는 계층이 있고 lay people이라는 계층이 있다는 거, 이거는 100% 비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대로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어떠한 중간 상인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있고 그 중에서 교회가 특별히 인정하는, 따라서 하나님이 특별히 인정하시는 성자들이 있다는 거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서 같은 성도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성도라고 성도들 가운데 어떤 차이도 인정해서는 안 되는가? 어떤 성도들은 특별히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 이거 잘못된 것인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성도들과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존재했던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어떤 성도들을 우리의 모델로 삼는 것 잘못된 것인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열두 제자 가운데 특별히 셋을 자신과 더 가까이 하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성도들을 통해서는 더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성도들을 통해서는 더 분명히 그리고 밝게 빛납니다.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좋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신교 성도들은 세인트라는 말이 나오면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All Saints Day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전날 헬로윈 데이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서 한 것만 하면 됩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한 것만 우리가 따라하면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벽 사방을 성경에 기록된 세인츠들의 포스터로 도배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 그 약속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걸었던 성도들, 비록 가는 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방황하고 처지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에 지금은 믿음의 전당에 앉아있는 세인츠들, 성도들, 그들의 이야기로 우리의 마음속을 도배를 하면 됩니다. 그게 All Saints Day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All Saints Day 전날, 헬로윈 데이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과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배우자고 하면은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쓴 성경 66권에 기록된 세인츠들로부터 배우자 하면은 됩니다. 그들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참 믿음은 어떤 행위로 나타났는지 우리 같이 보자. 성경이 말하는 세인츠는 무엇을 어떻게 했고 생각했고 어떻게 상황을 판단했고 어떻게 삶의 우선순위를 정했고 어떻게 행했는지 우리 같이 보자. 오늘 우리는 오늘 설교 본문을 통해서 이 연습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구약의 세인츠들의 삶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제대로 싸우지를 못합니다. 오늘 발동을, 제가 여러분 발동을 걸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다 볼 수가 없기에 시간이 없어서 뒷부분만 보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절서부터 31절에서 믿음의 전당에 안치된 기라성과 같은 믿음의 선지들 10명을 이미 소개했습니다.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아벨서부터 시작해서 에녹과 노아, 12장서부터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모세와 아합을 소개했습니다. 이들의 믿음의 삶을 일부는 꽤 자세하게, 일부는 한두 문장으로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이들의 삶을 기록한 이유는 당시 극심한 핍박과 환난, 죽음의 직면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힘과 확신과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성경 66권 가운데 첫 다섯 권에 등장한 믿음의 선진들 아홉 명을 소개를 하고 그 다음 성경의 여섯 번째 책 여호수아서 초반에 등장하는 라합까지 소개를 했는데 이제부터 다른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런 속도로 가다가는 몇 년이 걸려도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 다 소개할 수가 없기에 32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까지, 가나안의 첫성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까지 등장한 믿음의 선진들 10명을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사사시대, 그 다음에 나오는 왕정시대,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다음에 연결되는 선지자시대, 이 시대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을 다 얘기하려면은 지금 백과사전을 써도 모자란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사시대 선진들 가운데 여기 지금 예를 든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만 얘기해도 또 왕정시대의 수많은 왕들 가운데 다윗 왕만 얘기해도 그리고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중간기에 선지자들 가운데 사무엘만 얘기해도 시간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다 이야기하겠느냐. 여러분,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 다윗과 사무엘, 이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여러분 지금 말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겼는지 이거를 알지 못할 때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 재주가 없습니다. 역사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 것이 바로 나의 파워고 나의 위즈덤입니다. 기드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미디안 족속과 그 연합군들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그에게는 3만 2천 명의 군대밖에 없었지만은 10분의 1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군대를 더 줄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단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그야말로 일당 백으로 이들을 물리쳤습니다.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한 사람 치듯 했습니다. 사사 데보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본래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라 명하셨을 때 믿고 순종했기에 병기가 변변치 못한 병사들로 철병거 900승을 거느린 시스라의 강한 군대를 전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삼손도 결함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힘을 얻어서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고 여우 300마리를 순식간에 잡을 수 있었고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수가 있었고 죽기 전에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다곤 신전의 두 기둥을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3,000명이나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생소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만큼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른다 하는 말씀입니다. 입다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아르논부터 얍복과 요단까지 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이스라엘을 쳤을 때 그가 한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심판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믿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암몬 자손을 크게 도륙하고 이들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다윗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양을 칠 때 사자와 곰들을 쳐서 죽일 수 있었고 돌팔매 하나로 골리앗을 때려눕힐 수가 있었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나중에 왕이 돼서 다 평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만이 왕의 왕이시요 주의 주이신 것을 믿었기에 인간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먼저 제사를 드렸을 때 아말렉을 모조리 죽이라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을 때 자신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선지자들 가운데서는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엘리사, 호세와 에레미야, 에스겔, 미가야, 아모스, 다니엘, 하박국과 같은 선지자들 이거 다 생각했을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서 32절에서 언급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33절 이하에서 밝힙니다. 먼저 3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군사적, 정치적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실제로 기드온은, 바락은, 삼손은, 입다는,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행함으로써 전쟁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의 백성 공의로 치리했습니다.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그는 누구의 소나 나귀를 취한 적이 없었고 누구를 속이거나 압제하거나 뇌물을 취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 여기 말씀을 보면 저희가 약속을 받기도 하며 합니다. 바락과 기드온과 삼손과 다윗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하리라고 하신 약속을 다 받았습니다. 물론 그들 이전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행했기에 죽음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33절 뒷부분을 보시면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실제로 삼손과 다윗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다니엘도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또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실제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극렬히 타는 불로부터 불의 세력을 멸했습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합니다. 실제로 다윗과 엘리야와 엘리사 에레미야는 모두 하나님을 믿음으로 각각 사울 왕과 외족들로부터 또 아합 왕과 이세벨로부터 시드기야의 방백들의 칼날로부터 피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실제로 기드온 자신이 고백한 대로 므낫세 중에서 가장 약하고 아비집에서 제일 적은 자였지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강하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형제 가운데 말째였지만은 믿음으로 강하게 되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실제로 사렙다의 과부는 엘리야의 믿음으로 죽은 아들 살림을 받았습니다. 수넴 여인도 엘리사의 믿음으로 죽은 아들 살림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아니하였으며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악형을 받았지만 고문을 받았지만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풀려나기를 거부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면 살려주겠다고 했지만은 믿음을 지키고 장렬하게 순교당했습니다. 우리 1세기 역사책을 보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믿음을 지키느라고 죽은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절을 보면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험도 받았으며, 실제로 요셉과 에레미야 하나님을 믿었기에 옥에 갇혔습니다. 미가야와 하나니도 같은 운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독자들 가운데 일부도, 히브리서 독자들 가운데 일부도 그리스도 때문에 옥에 갇힌 건 우리 히브리서 10장과 13장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스가랴는 배역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믿고 백성들을 꾸짖었기에 성전 뜰에서 돌맞아 죽었습니다.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에레미야도 나중에 애굽에 피신 가서 거기에서 유대인들에게 돌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돌맞아 죽지는 않았지만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고대 유대인들 전통에 따르면 이사야는 믿음으로 예언했기에 므낫세 왕에게 톱으로 썰려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38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당연해지를 못한다고.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 받을 자격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실제로 다윗 광야와 토굴과 암혈과 산중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늘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16세기 종교 핍박을 받은 애너베프티스트들, 제세례주의자들, 그리고 모라비언들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들이 다 믿음 때문에 칭찬을 받았지만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니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이유는 단순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선진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온전치 못하고 우리와 함께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의 약속, 현세적인 약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온전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백성들 정의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과 같이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약속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받게 될 겁니다. 성령 안에서의 영원한 축복 받게 될 겁니다. 옛날에 미리 믿음을 지키고 죽었던 사람들, 우리 계시록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때가 다 찰 때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 다 찰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속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들의 믿음의 삶을 길게 이야기한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를 읽는 로마의 초대 성도들, 이들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핍박과 환난 잘 견디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12장을 시작하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고 인내하며 달리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2009년 3월 주일 설교를 통해서 자세히 설파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때 설교하지 않은 앞부분, 히브리서 11장 32절서부터 40절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말씀은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하는 말씀입니다. 이 허다한 증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았으니 하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약속의 신실하심 증거한 것을 너희가 보았으니, 그리고 이들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우리를 둘러싸고 보고 있으니. 그런데 우리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는가? 여기 보면은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증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방금 간단히 보았듯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린,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차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운동 경기장에 갔을 때 보는 그러한 스펙테이터들, 구경꾼들과는 다릅니다. 거기 있는 구경꾼들은 지금 풋볼장에서 풋볼하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의 사람들입니다. 풋볼 선수들은 프로페셔널이고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은 구경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증인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보다 수십 배, 수백 배 프로페셔널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싸움을 잘 싸워서 믿음의 영예의 전당에 안치된 사람들입니다. 그때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가 어떻게 잘 싸우는지 예의 주시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부지런히 응원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고 계십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어렵고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 주위에 포진시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구름과 같은 어떤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믿지 않는 수많은 자들에 둘러싸여서 홀로 고군분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기에 믿음 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고 지친지 모르겠다 하는 분 없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입니다.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을 포진시키고 그들과 늘 얘기하고 지혜를 주고 받으며 살아갈 때 그 사람 믿음의 선한 싸움 제대로 싸울 재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둘러싸여 사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나 사나 나보다 믿음이 더 나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혼자로서는 절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서 이길 재주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에 둘러싸여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까? 행여나 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대로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믿음 생활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려고 애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처음서부터 되지가 않는 장사입니다. 100%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다수 크리스천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지식이 없는 겁니다. 구체적인 믿음의 싸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이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분들 잘 압니다. 어디에 대해서 논문을 씁니다.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그 주제에 대해서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연구하고 발견한 것들 자세히 공부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틈을 발견하고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바에 대해서 논문을 씁니다. 첫 번째, 먼저 나보다 먼저 간 사람들에 대한 연구, 그걸 잘 할 때 80% 이상을 시간을 들여서 그걸 잘 분석하고 정리하고 할 때 구멍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논문을 논리정연하게 잘 쓸 수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구약을 모르고 신약을 이해하려고 하고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삶 살려고 하는 것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신약은 foreground입니다. 구약은 background입니다. background가 없이 foreground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열심만 갖고는 안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구체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린 그 모든 선진들의 삶이 내 머릿속에 자세히 잘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해야겠구나. 산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이런 삶이구나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카탈로그가 잘 되어 있어야 내가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서 구체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 너무나도 명쾌한 답이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오늘 주보를 보시면은 광고란에 4번에 퀴즈 대회에 대한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2016년 후반기 합동구역 예배 12월 둘째 주말에 마태복음 전체에 대한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합동 예배를 하면 그때 퀴즈 대회를 하는데 마태복음 전체에 대해서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지금부터 그때까지 마태복음 전체를 10번 이상 읽은 분들에 대한 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서부터 시작해서는 성경 전체를 통독한 분들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구역예배에 모여서 용건만 간단히 요점만 간단히 해갖고는 이건 믿음의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 대한 지식이 바로 나의 파워고 나의 위즈덤이다 하는 것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왜 자녀들 이름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우리보다 먼저 갔던 세인츠들 가운데 한 사람 이름을 따라서 세례명을 줍니까? 삶에 목표가 있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모델이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뛰는 고지가 없이 평생 열심히 뛰는 사람들 어디로 뛰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분명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에게 성경에 있는 선진 가운데 어떤 사람이 목표인지 그걸 분명히 정해놓고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돌진을 해야 됩니다. 부단히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그런 세인트가 진정한 의미의 세인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 뭘 생각하고 지셨고 자녀들에게 성경에 누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이런 사람 따르라 하고 권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껏해야 세상에 있는 자들 박세리를 닮아라 하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초점이 없이 향방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모델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도신경을 보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하는 겁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들끼리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보다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 저 지금 주님과 같이 있는 성도들, 그 세인츠와 우리가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배, 이거는 우리보다 먼저 간 세인트들과 우리들 같이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와 천상에 승리하는 교회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전문용어로 The Church Militant와 The Church Triumphant. The Church Militant는 지금 지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The Church Triumphant는 이미 승리해서 주님과 같이 있는 성도들,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찬송 거룩거룩거룩 찬송가 2절을 보면은 거룩거룩거룩 한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주님 보좌 앞에 우리가 다 엎드려서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한다고, 우리와 미리 간 세인트들이 같이 찬양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일 헬로윈 데이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기념하는 날 전날입니다. 내일 헬로윈 데이에 그리고 모레 여러분은 무엇을 할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제가 오래전에 헬로윈 데이에 대해서 두 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비성경적인 관습으로 헬로윈을 지키는 거 우리는 안 지킨다 하고 문 닫아놓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을 것인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사탕을 사고 좋은 캔디를 사서 큰 백에다가 많이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성경 구절 하나를 써갖고 어두움 침침한 데 다니는 애들 불을 환히 켜놓고 빛의 자녀들답게 그들에게 주는 것, 이것을 여러 해 동안 실시했습니다.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주시는 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All Saints Day와 All Saints Day Eve에 뭘 하는가,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하는 겁니다. Study Bible 이거 놓고 11장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사건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에 한 곳에 모아서 집어넣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을 자세히 묵상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세인트에 대한 거부감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성도들의 믿음의 실체와 삶, 이것이 바로 세인트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도 하나님께서 쓰고 계신 믿음의 영의 전당에 들어갈 사람들의 목록, 이것에 내가 포함되기를 원하기에 이제 남은 생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둘러싸여 살지 말고 믿음 안에서의 선진들, 또한 현재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보다 믿음이 성숙한 자들, 그러한 자들의 둘러싸여 삶으로서 낙담하고 좌절할 때마다 연약한 무릎을 펴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 끝까지 뚜벅뚜벅 감으로써 우리 모두 승리하고 나중에 주님과 같이 영원히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